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 여배우 김민희 씨와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스캔들이 온종일 이 TV 뉴스와 매스컴의 관심을 갖고 있죠. 이미 결혼한 50대 중반의 유부남이 처와 자식을 버리고 자기보다 무려 22살 어린 이 30대 중반의 이 대한민국 톱 스타와의 이 부적절한 관계를 선택한 거죠. 이 모든 매스컴이 이 두 사람의 이 다음 행보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더 저렇게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싶은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이런 불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이 차갑고도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이지만 강하고 또 담대한 어조로 야,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대수냐, 뭐 이렇게 난리냐 하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성도둑이 바닥을 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작년 6월 26일 이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에 어떤 이들은 이 미국이 21세기 최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간통죄 지으면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이냐 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실 무서운 영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뽑으라 한다면 바로 오늘날 한센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나병입니다. 나병은 걸리면 살이 썩게 되죠. 이 주변에 전염도 되기 때문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평생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뭐 이 배너라는 저 유명한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려서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나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내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도 심지어 칼로 베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누군가 내 피부에 불을 붙여서 내 살이 활활 타올라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바로 이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지요. 도적질은 처음 할 때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양심에 찔림이 있고 힘들지만 이게 나중에 거듭되어지면 갈수록 양심이 고장나고 전혀 거리낌이 없지요. 죄를 죄로 인식할 줄 아는 양심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양심에 나병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는 그 집주인 아내이죠. 남편 보디발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 위해 그를 유혹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요셉은 얼짱 몸짱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요셉이 일도 잘합니다. 지혜와 능력도 갖춘 남자지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볼 때 요셉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가요 아주 문란했습니다. 이 당시 본문 그 당시만 해도 이 본문의 여주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거죠. 노예는 그 주인의 성적 노리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주인이 요셉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문화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주인의 권리였던 거죠. 요셉이 지금 노예로 10여 년간 이 집에서 복무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요셉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주인에게 밉보이면 지금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 해도 이 일은 자기 주인이 볼 때 결코 옳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주인의, 이 여주인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하리까. 요셉은 자기 주인이 확실히 여주인을 금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요셉,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보여준 그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말 큰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는 그 신전의식, 그 코람데오의 의식 가운데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죄라 깨닫는 그 마음이 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죄를 죄라 이야기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미국에서 이 텍스 보고 정직하게 하라고 설교했다가 쫓겨난 목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주의 성소하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난 목회자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를 죄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기와 같은 동료 노예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여주인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주인의 입장에서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요셉이 아주 괘씸했을 겁니다. 누가 모르냐? 나도 알아. 근데 딴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고지식하게 구냐? 아마 요셉이 괘씸해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를 모함한 거겠죠. 우리는요, 죄를 죄라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철학적인 단어로 조금 바꿔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상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야, 진리가 어딨냐? 옳고 그름이 어딨냐? 누가 그런 걸 정하냐? 그냥 내가 좋고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것이 실용주의 사상이 가장 범람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죠. 실용주의의 바탕을 둔 이 미국의 도덕이 지금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국의 실용주의를 가장 빠르게 닮아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몇 주간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 한 책 중에서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용주의가 하나의 철학적 사조라기보다는 차라리 삶의 원리가 되어 있는 듯도 하다. 오늘날 한국은 철학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화된 미국식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이 새벽에 어려운 철학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지, 쓸모 있으면 좋은 거지로 나타나는 이 실용주의가 오늘날 2016년 미국과 한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적이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갈수록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도 이런 세대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 개인이 스스로 좋게 여기고 결정한 일을 사회가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기준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른들이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거 그르다 옳다라고 가르치면 신세대 아이들이 반항하죠. 그걸 누가 정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정합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이 밀레니엄 세대 자라나는 그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조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권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는가? 내 개인의 의견과 선택을 침해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둬라. 뭐 이런 거죠. 미국의 동성의 결혼 합법화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이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진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올 것입니다. 아니 제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미 침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한 매력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사는 게 더 재미있어 이렇게 사는 게 더 즐거워하고 유혹할 때 요셉처럼 단호하게 그 한 문장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음란한 세대의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결단하는 이 영적 승리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